자,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참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우리가 더 헌신되고 또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고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또 육신적인 혼적인 배움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이 이제 7월 첫째 주죠. 벌써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5, 6, 7, 8, 네 달을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훨씬 느리지만 진도 속도에 개의치 않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자 했던 것들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왕국의 분열 이후에 처음으로 선한 왕이 나왔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던 반면에 남왕국에서는 19명의 왕들 중에 9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참 그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완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오랜 평화를 주셨고 그 한 10년의 평화 이후에 이집트 장군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15장 16장입니다. 역대기하 15장을 먼저 펴놓으시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열왕기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온 세라, 이 세라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아사왕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 그랄 지역의 도시들을 노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상당량의 양과 낙타도 사로잡았습니다. 이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양과 낙타는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했던 것이죠.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과 낙타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라를 이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엄청난 군대에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승리를 얻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느냐, 그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사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사와 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역대기하 15장 2절 한번 보시죠.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있었던 거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절에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사리아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7절입니다. 7절. 역대기하 15장 7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짧습니다. 자, 혹시 성경 피셨죠?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지만 선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사리아의 이 대언의 말을 들은 아사는 정말로 마음속에 용기가 났습니다. 아사 왕은 원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존에 왕이 처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용기를 내어서 개혁들을 추진했지만 다시 한번 아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상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그 뒤에 8절 보시면 아사가 이 말들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제가 위에서 대언자 아사랴라고 했는데 오뎃이었네요.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에 대한 열심은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신실한 자들을 감동케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오게 하였으며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 셋째 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주께 소와 양을 헌물로 드리고 또 마음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한 그 마지막 때가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했을 때 이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직후부터 그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성전 건축이 끝난 뒤에 그 자기의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왕의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두 시기를 합쳐서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요. 그 뒤에 솔로몬의 치세가 40년이니까 한 20년 정도가 그때였으니까 뒤에 한 20년 남았겠죠. 만일 이게 맞다면 최소한 55년 정도가 지나서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55년은 이제 솔로몬의 후반기 2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고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17년이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오늘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3년밖에 치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20년,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15년 이렇게 해서 40년이고 지금 이 때가 아사왕 15년이었으니까 한 55년 정도 됐습니다. 55년이나 지나서야 5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봤을 때 55년 전에 그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그 한 세대를 한 70년, 한 사람의 수명을 70년 정도로 했지만 사실 제가 인터넷이나 뭐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당시에 정말로 70년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 왕족들도 70년까지 산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55년 전에 그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하고 그 하나님을 찾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회복시키십니다. 더욱이 아사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의 많은 그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다름 아닌 반드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3절 아사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는 맞는 방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따라서 그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당시에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돌아가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셨고요. 또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을 우리 오늘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이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이기로 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있잖아요. 이 왕들과 또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은 이스라엘 주민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이 훗날 사마리아로 불리게 된 지역의 이 혼합 종교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했던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가 누구든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매우 극단적인 이러한 열심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시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없이 우리가 지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치세 초기에 우리 종교적인 개혁을 추진한 그 믿음을 통해 한 10년간의, 10년도 짧은 시간 아니죠? 10년간의 안식을 주신 이후에 지금 세라의 침공을 격퇴한 지금 이후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을 완성시키는 가운데 이번에는 20년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의 치세가 총 41년인데 그중에 앞에 10년, 뒤에 20년에서 30년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치세 41년 중에 이렇게 30년을 평온하게 통치한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같은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어땠죠? 초대왕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5명의 왕들이 이 아사왕의 시대를 거쳐갔고요. 이 5명의 왕들 중에서는 3명의 왕이 살해당하면서 왕조가 3번이 바뀌게 되는 극도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안식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 주 하나님을 구하는데 열심을 내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작은 숲을 베어내고 우상을 없애고 또 이방신들의 제단을 허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이방신들의 제단이 뭘까요?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들을 읽는데 가장 큰 방해가 개인적인 습관으로는 이 휴대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정말 중독인 것 같습니다. 각자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허는 일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을 돌파하고 끊어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으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도 그 예전처럼 그렇게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끊은 상태예요. 마음 안에 참 평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온 세상 관심사가 다 신경이 쓰이게 돼요. 혹시 그러신 분 없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가 다음이었는데, 거기 보면 기사들이 정치 기사부터, 뭐, 과학, 스포츠, 이게 또 이게 요새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 좋아하는 기사들의 종류들만 묶어서 나중에 그것만 보여줘요.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엔 제가 정치 기사하고 과학 기사들을 위주로 봤는데, 지금 들어가면 그것밖에 없어요. 보다 보면 이제 댓글들이 또 하나하나 막 이렇게 신경 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아예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보시는 이 말씀 중에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그 연대기적인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이 20년이었다라는 그건 이제 역대기하 15장 10절, 역대기하 지금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싹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19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에는 아사 통치가 15년째였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19절에는 아사 통치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것에서부터 요 20년의 시간이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역대기하 16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보시면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열왕기상 16장 8절에 보면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다 왕 아사의 제26년에 바하사가 죽어 그의 아들 엘라가 디르샤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하에는 지금 아사 통치 제36년째에 바하사가 쳐들어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는 바로 그 바하사가 아사 통치 26년 즉 1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바하사는 실제로 아사 통치 26년에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리고 엘라의 통치 이후에 시므이와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그 연대가 맞아떨어집니다. 실제 아사 통치 제36년은 그 시기로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 주전 875년으로 뭐 이런 숫자들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가 아니라 오므리가 이미 통치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하 이 16장 1절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는 말씀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방식과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가 온 것이 아사 통치 바하사가 온 것이 아사 통치 36년이 아니거나 그렇죠? 또는 아사 통치 36년에 올라온 왕이 이 바하사가 아니었거나 말이죠. 이 모순에 대해서 틸레라는 분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 36년이 아사 왕의 단독 치세가 아니라 분열된 이후에 유다 왕국 전체의 역사, 즉 초대 왕 르호보암 때로부터 모두 합산한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르호보암 치세가 17년이었고요. 아비암이 이제 3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합쳐서 20년이었는데 이 36년에서 20년을 빼면 16장 1절에 바하사가 공격해 온 해는 아사 치세 36년이 아니라 20년 앞당겨진 16년입니다. 동시에 15장 19절 그 전쟁이 없던 기간도 아사 치세 35년에서 사실은 엄밀히 이제 아사 왕을 기준으로 보면 15년으로 앞당겨졌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안식 20년이 사실 겨우 이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틸레의 논리대로 역대기하 15장 19절 그리고 16장 1절 이 두 구절만 20년씩 앞당겨지면 이 모든 연대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100%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수정이 사실 조금 인위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역대기하 15장 16장에 지속적으로 아사의 통치 몇 년에 어땠다 몇 년에 어땠다가 나와 있는데 딱 이 두 구절만 특별히 다르게 해석돼야 할 이유를 아직 잘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이제 역대기적인 연대기적인 오류가 발생하므로 사실 많은 분들이 틸레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틸레 해석이 맞다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북왕국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지 한 14년째쯤 되는 시점입니다. 바하사가. 바하사가 지금 아사 왕을 공격하러 왔는데요. 요때가 틸레 해석대로 20년을 앞당기면 바하사가 왕이 된 지 14년쯤 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여로보암의 일가를 이 멸하고 이제 정치적인 권력 투쟁을 아마 종결시켰을 때쯤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이 바하사는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겨우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라마까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곳에 수비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대왕 아비암의 짧은 이 치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싸워 북 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이자 또 금송아지 두 마리 중에 하나가 놓여 있었던 이 베델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마라는 지역은 베델과 예루살렘의 딱 가운데쯤 있는 지역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불과 얼마 전에 선대왕 아비암이 그 베델을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베델과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 중간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한 14년 한 뭐 어느 정도 지나서 북왕국에 있던 바하사가 요 베델 아래쪽에 예루살렘과 중간쯤에 있는 이 라마를 진격해서 점령을 하고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요 베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미 요때 이제 베델에 라마에 진을 쳤다는 건 요 시점에선 베델이 다시 북왕국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하자 아사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라가 이디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 큰 군대를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북왕국 이스라엘 정도로는 뭐 요 정도 가지고 군사적 대응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유다의 군사적 손실도 상당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군사작전을 펼 여력이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아사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을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번 외교정책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16장 3절을 보시면 베나닷은 원래 바하사, 북왕국의 바하사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틸레의 논리가 맞다면 이때는 주전 895년쯤 되는 해고요. 그 세상 역사를 한번 따져보면 이때 그 시리아의 왕 베나닷도 왕이 된 지 5년 정도나 6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초보 왕이었어요. 베나단과 바하사는 아마 뭐 동병상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던 왕을 그 무력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 서로 치세 초기에 인접 국가와 동맹을 통해서 좀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하사는 바로 이 베나닷과의 이와 같은 동맹을 신뢰하고 그걸 믿고요. 위에서는 쳐들어올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남쪽에 있는 이 라마의 군사력을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금과 은으로 베나닷을 매수해버렸어요. 그 뒤에 말씀들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수된 베나닷은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버리고요. 아사의 요청에 의해 응하여 이스라엘 북쪽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양면 공격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바하사는 남쪽에 있는 라마를 지금 성을 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건축을 포기하고 군대를 돌려 북쪽 방어에 나섰고 아사는 이때를 틈타 라마를 탈환하여 오히려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바하사가 많은 건축자재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죄다 가져와서 자기 도시 수비를 강화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베나닷에게 줬던 금과 은 그거 다 돌려받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하나니라는 이름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세 번인가가 나와요. 하나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 이 아사를 꾸짖었던 하나니가 있고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니, 제일 유명한 하나니는 이 하나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하나니가 누구였는지?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서 아닥사스다 왕이었나요? 해서 다 잡혀갔다가 거기 있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니. 예.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니였고, 한번 확인 좀 혹시, 네, 되시면, 하나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하나니가 이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어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였는지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디오피아 군대가 그렇게 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어찌하여 이 작은 이스라엘을 맞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아사에게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외교적인 능력을 아마 자화자찬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와,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이 외교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힘이 없을 때 주변국들과 이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그 주변국들에 있는 상황을 힘의 관계를 최적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힘이 없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예전부터 이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들을 이렇게 터득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주변국가들과 어떤 주변 국가들과의 문제를 외교적인 이런 협상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좋아하셨나요? 절대적으로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이방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공격해 들어와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든지 아니면 타민족을 다른 민족들을 단순히 들어 사용하셔서 해결해 주셨지 타 민족과 어떤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서로 외교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서 어떻게 좀 잘 지내봐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는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드를 지금 하고 있으면 중국과 이 미국의 그 힘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영향력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는 외세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신앙적인 타락만 가져올 뿐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은 아사 왕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이전에 세라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사를 물리쳐 주시지 못했을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나닷을 의지함으로써 향후에 그 이 베나닷이 아주 좀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불필요한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던 지도자 그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도 사실 여리고성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뒤에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도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패를 거둔 것처럼 이 아사가 100만 군대와 300대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온 세라를 하나님의 의지에서 물리치고 난 이후에 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풀려고 했던 것 이와 같은 실수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더 사모하시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이런 작은 문제들에 봉착할 때 현명하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여 나아가는 것은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만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아사가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숫자 그리고 어떤 규모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수만의 군대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아이 성 정도는 내가 혼자서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해야 할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전쟁, 이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들어오는 커다란 이러한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서 아이성과 같이 이 작은 성들이 산적해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이집트 100만 군대 쳐들어오는 일보다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작은 군대가 수시로 국경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부담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사무실에서 옆에 동료와 어떤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집 안에서 부모, 형제, 자녀들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천천히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인 골이 쌓여갈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아이성과 같은 문제이고요. 또 이스라엘 군대가 자꾸 조금씩 이렇게 와서 건드리고 가는 일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해결책을 받아 나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옆에 있는 지체와 마음의 부담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좀 먼저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 또 내가 옆에 동료와 감정의 골이 패였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 마음을 그에게 맞추고 그의 혼이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일상적인 교제가 지속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큰 질병에 걸려 생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원래 믿음이 없던 자들도 큰 믿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봤잖아요. 여의도에 뭐 목사님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뭐 죽을 뻔했다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 부처님 뭐 다 찾기도 하고, 큰 일에 닥치면 믿음이 없던 자들도 큰 믿음이 원래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생전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찾고 실제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큰 기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다니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일상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되지 않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밥만 먹고 다 떠났습니다. 하나의 기적과도 같이 놀랍게 반응을 하고 왔다가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이와 같은 큰 일들입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어디 있었나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세라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났을 때 내가 과연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사의 왕 말기가 조금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일상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떤 위대한 것들과 큰 기적들, 그리고 내 마음을 강하게 이끄는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참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주님 앞에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기록에는 비록 또 우리가 어떤 큰 위인전을 봤을 때에 아주 위대했던 일들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 전에 일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워나갔던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의 육신이 반응하여 큰 것들을 이루는 것에 앞서서 참 참되신 하나님을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아사왕과 같이 큰 성공을 이룬 뒤에 작은 일들에서 주님을 신뢰를 멈추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지체들과 또한 저의 믿음을 또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